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와 옛 고전설교를 나눠보는 시간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지난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께 상식 밖에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그때는 그 일은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한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전혀 의심되지 않는데요. 아마도 많은 성도분들이 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의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저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저의 삶에 부어주지 않으시니까 원망되고 불평이 될 때가 있지요. 마치 돈이 많은 부모님을 두었는데 그 부모님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도 제 음식값은 저에게 계산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돈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겨우 숨만 쉴 수 있을 만큼만 야박하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요. 분명 능력은 있으신데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불경스러운 생각이지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드는 생각이겠지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는 반드시 선한 이유이고 의로운 이유이고 더 좋은 이유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찬양 한 곡 들으시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소리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일까요? 어떤 선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른 번역본을 보아도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도 죽을 만큼 괴로우셨다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온 몸으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은 많은 채찍질과 조롱,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갈보리 길, 그리고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우뚝 세워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어가셔야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보지 않으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분리되는 순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힘들어하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지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실만한 정도가 아니라 하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실만 하셨을 텐데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그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시도록 하셨지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일을 꼭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함이고 그 일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지요.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신 기도의 또 다른 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고 그것을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요.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임을 배우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은 이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하는데요. 여기에서 능력 주신다는 의미는 권능을 부여하다, 견고하여지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성도들이 강건하여져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과 저의 관점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눈앞에 어려운 그 상황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겨낼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지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관점이 바뀐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신뢰하게 되어 내가 약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남을 기쁨으로 깨달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16년에 태어나 1683년에 소천한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배역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성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저주스럽고 추하며 영혼을 파괴하는 악행들을 계속 배출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죄의 일들과 열매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하고 언제나 시험하거나 유혹하기 위해 봉기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그와 같은 현저한 죄를 산출하려고 착수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부정한 생각과 흘기는 눈으로 음란을 일으키려 할 것이고 모든 탐욕으로 치닫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적 생각을 머리까지 키워서 무신론으로까지 발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품어 강팍하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말하자면 죄는 처음에는 그 움직임이 유순하고 권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일단 사람의 마음에 발버둘 틈을 얻기만 하면 곧바로 부단하게 자기 털을 일구는 일을 계속하여 그 강도를 조금씩 더 높여가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활동과 전진을 위한 행보를 넓혀가면 우리 영혼은 일단 죄가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은 것만으로도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죄가 더 이상의 진행만 하지 않으면 별로 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되고 그만큼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나 지각에 있어서도 무뎌집니다. 그러나 죄는 그럴수록 더 세력을 얻어 진행해 나갑니다. 죄는 끝을 모르고 자기 일을 진척시켜 결국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게 합니다. 죄는 갈수록 강도를 높여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여 자기 털을 굳히는데 그것은 죄의 성질로부터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의 기만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가 아니면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죄의 뿌리를 말려버리고 죄가 고개를 내밀면 즉시 타격 입히기를 매시간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려 하든지 그것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죄를 행하는 여느 사람과 똑같이 금세 저주스러운 죄악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정욕을 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나 영적인 새로운 성품 안에는 육체를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 안에도 성령을 대적하여 활동하는 성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 존재하는 더러움에서 피하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투를 벌여 서로 상대를 묶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혀 아무 힘도 쓰지 못할 정도까지 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은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위해서 싸우는 일을 묶어두고 우리의 영원한 파멸을 추구하며 포악하게 그 일을 벌이는 일을 풀어두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죄 죽이기를 위해서 성령께 의존하고 새로운 성품을 적용하는 일을 매일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원군을 만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것을 소홀히 여겨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을 당연히 꺼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뿐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들을 활용하고 행사하여 장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죽이기를 매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죄를 죽이는 이 의무에 태만한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죄는 다윗의 집같이 흥하고 은혜는 사울의 집같이 망하게 됩니다. 경건의 연습과 그 성공은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소중하게 길러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은혜가 고통을 받아 가만히 누워있으면 은혜는 마르고 낡아지게 됩니다. 또한 은혜에 속한 것들은 죽을 자리에 있게 되고 죄는 털을 굳히고 마음은 강팍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무를 생략함으로써 은혜는 마르고 정욕은 번성하며 마음의 상태는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아십니다. 죄 죽이기를 게을리하면 죄는 상당한 기세를 얻어 영혼의 뼈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약하고 병들고 죽기 쉬운 상태로 몰아가서 급기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련한 사람은 점점 더 약해져 더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결국엔 더 강한 대적을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굳어지게 되면 마침내 영혼이 피 흘려 죽는 것밖에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지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죄 죽이기가 매일 실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죄가 항상 우리의 거룩한 행위에 대항하여 자기의 힘을 쓰되 우리가 자라는 분량만큼 죄의 힘도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욕의 목을 밟아 죄이지 않는 자는 웬만큼 거룩의 진보를 이룩했노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가는 길에서 죄를 죽이지 않는 이는 자기 순례의 길의 목적을 향해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의 대항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자, 죄 죽이기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여 특별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이는 죄와 타협한 사람이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는 매일 빠지는 연약함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처럼 죄 죽이기를 하지 않는 자의 생활 경로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죄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전혀 겪지 않고 죄를 소화시켜버림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와 자비를 빙자하여 매일의 죄를 아무런 아픔도 겪지 않고 소화해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자신을 맡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는 위험천만한 벼랑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곧 죄의 기만성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죄에 대해 그런 식으로 서둘러 거래하는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고 회개하도록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은혜의 교리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부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죄를 묵인하는 쪽으로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반으로 결국에 가서는 뼈를 부수는 큰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배교한 이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때문에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동안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마땅한 바에 스스로를 붙들어 매게 하고 결국 신앙 고백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너희는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자들과 같은 좋은 조건에 처하여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러한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죄 죽이기를 생략해버리면 그들 속에 가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내하거나 보편적인 의를 견지하는 일을 수반하지 않는 열심일 뿐입니다. 그들은 방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세상적인 정신과는 친하게 지냅니다. 물론 세상에서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 뿐 세상에서 인내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영적으로 대화는 하면서도 삶은 헛되게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은 하면서도 모든 방면에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죄 용서받은 것은 자랑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불쌍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더욱 강팍하고 굳게 만듭니다. 또한 이들은 너희도 우리가 처한 조건에 이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속입니다. 그리하여 종교 안에서 평판 얻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는 큰 시험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들보다 훨씬 더 진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생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늘의 성경 단어 종려나무 가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 생명, 그리고 부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승리하신 주님을 통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온 백성이 들고 있기에 마땅한 나무가지지요. 언젠가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차도 잘 나가는데?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어? 그러면 복음 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오,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와, 나온다. 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응,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Heart&Seoul 복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새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성경은 여러 장르의 책들 66권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시는 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 이야기가 있고 선지서를 통해 하시는 경고와 예언의 말씀, 지혜가 담긴 지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 각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등 다양한 장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복음서를 자주 보는 분도 계시고 성도로서의 지혜를 얻기 위해 잠언이나 시편을 읽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동안 Let's Read the Bible 이 프로그램에서도 성경 거의 모든 책을 한 절씩 읽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읽지 않았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들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려 합니다. 대신 그 형식을 약간 바꿔보려 하는데요. 그동안처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모두 읽는 것이 아니라 각 선지서들의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그 선지서 중 중요한 일부를 읽어보려 합니다. 물론 방송으로는 일부만 읽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배경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직접 그 선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기와 배경에 대해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사울로 시작해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는 한 나라로 잘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나라가 두 개로 갈리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아서는 강압적인 통치를 시작하죠. 그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대하며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며 북이스라엘이 됐고 나머지 두 지파인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남유다가 됐습니다.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하나가 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시간이 지나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경고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을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과 희망의 소식도 또 전하시죠. 앞으로 바로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선지자들의 편지를 읽어보려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지서가 아니라 모세 오경 중 마지막 책인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저장해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